안녕하세요, 복음의 향기 자매님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저희는 이번 학기에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참 공부하기에 너무 도전이 되지만 그래도 도전 받은 만큼 저희가 또 열심히 공부하고 또 잘 안 쓰는 저희 머리를 또 좀 많이 굴려가지고 머리를 쓰고 성령님께서 또 도와주시는 대로 저희가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우월하심은 그의 이름 때문이고 예수님의 하나님과 같으신 속성 때문이라고 배웠습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는 경고를 배웠죠. 이 경고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두 개의 문단으로 나누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5절부터 8절, 하나님께서 인간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만드셨다. 두 번째 문단은 9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완벽한 구세주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탄을 멸망시키시고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킨 완벽한 구세주이시고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문단, 인간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만드셨다. 히브리서 1장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보다 우월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우리가 복음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경고한 후에 히브리서 저자는 천사들보다 예수님의 위대함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다가올 세상, 이 다가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시키지 않으셨다고 단언합니다. 5절의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가올 세상을 예수님께 복종시키셨다고 추론하게 됩니다. 이 장차 올 세상은 성경 전체에 걸쳐 우리에게 약속된 새 하늘과 새 땅이며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창조물에서 죄가 제거되며 그리스도의 주권이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시편 8편을 인용합니다. 시편 8편은 하나님의 창조물에서 인간의 위치를 찬양합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셨으며 능력과 영광이 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땅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셨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셨죠.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본래의 상태를 유지하지 않고 죄에 빠졌으며 그 결과 인류가 이 세상의 통치자로서의 자리를 마귀에게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셔야 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으로 죄를 감당하셔야 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굴욕을 통해서 인간이 이 땅의 완벽한 통치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극히 높임을 받으시고 언젠가 우리가 그분과 함께 통치할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을 낮추어 인간의 본성을 취하시고 천사보다 낮은 능력과 명백한 영광을 자신에게만 더하셨지만 자신의 신성한 속성을 희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되셔야 인간이 겪어야 하는 모든 고통을 겪으셨을 뿐 아니라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고통스럽고 험악하고 저주받은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우리가 겪어야 할 고통, 비난, 하나님의 진노, 수치를 대신 겪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구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8절에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인간에게 복종시키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복종시키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단 9절부터 18절을 통해서 우리의 완벽한 구세주를 알아보겠습니다. 2장 9절에는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낮은 인간으로 태어나신 목적을 말씀해주고 계시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너무 많은 진리가 함축되어서 바로 이해하기가 힘드시죠? 먼저 이 말씀을 쪼개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보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보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맛보신 예수가 그 죽음을 맛보신 예수가 이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지난주에 배운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십니다. 천사에게 경배를 받으실 분이시죠. 하지만 잠시 천사보다 낮아지셨는데 그 이유는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다는 말입니다. 천사는 죽을 수 없는 영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영원하신 분이시죠. 그러면 죽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인간만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를 지었다고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왜요? 죽으시려고. 인간만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 구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대속물이 되셨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다 읽어보셨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10절에 그는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통을 겪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고통을 겪으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은혜였습니다. 9절에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뜻을 잘 알고 있죠.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but God.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저희를 죄에서 죽음의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은혜를 불러일으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특정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랑하셨습니까? 누구를 사랑하셨습니까? 죄인을 사랑하셨어요.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여기에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주디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추심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높아지셨죠. 영광과 존귀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성경 공부로 만나고 성경을 공부하고 또 토론을 하고 교제하고 그 모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영광과 존귀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요일 아침에 복음의 향기에 갈 때 준비하시고 예쁜 옷 입으시고 화장을 하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실 때 내가 오늘 왜 복음의 향기에 가나? 그의 영광과 존귀를 위해서 간다고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가 되셨습니다. 이게 숙제에 있었죠? 여기 한국 성경에는 구원의 주라고 나와 있는데 주는 사실 우리가 주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 주가 아니에요. 그 주가 아니고 여기서는 author, 저자라는 말인데 또 저자라는 말도 또 합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말은 창시자라는 말입니다. 시작하신 분, 구원을 이끄신 분, 구원의 길을 여신 분, 구원을 시작하신 분, 앞서가신 분. 그래서 그 후에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에 사람들이 이 사람을 믿으면, 이 릴리전을 믿으면, 이 종교를 따르면 내가 천국에 가겠지. 하지만 그 누구도 구원을 시작한 사람 없습니다. 구원의 길을 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서만 그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캘리포니아에 있는 요세미리 아시죠? 그 요세미리 그 산인데 그 트레일을 시작한 사람이 존 뮤어예요. 그래서 그것을 거기를 가면은 존 뮤어가 시작 그 이제 그 트레일을 여는 분이죠. 자기가 가면서 없었던 길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전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었어요. 그냥 아무도 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십자가까지 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옆에, 아버지 옆에 앉아 계시죠. 그게 바로 믿음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합니까? 오직 저희가 따라가야 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세요. 이것이 구원의 길이다. 저것이 구원의 길이다. 여기에 새로운 말씀이 있다.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오직 퀄리파이 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누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퀄리파이 하지 않다니까요. 왜? 그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 깨끗한 피로, 정결한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는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순종의 본보기가 되셨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고난을 받음으로 순종함을 배우셨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믿느냐? Do you believe? 여러분들 믿으세요? 히브리서 2장 10절에 사용된 온전하다는 단어를 찾아보셨나요? 새 번역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드리실 때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구절은 놀랍고 이해하기도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은 누굽니까? 믿는 자들.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말씀도 놀랍지만 더 놀랍고 이해하기 힘든 말은 바로 그분을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되실 것이라고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어떤 부족함이나 죄를 지으셨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어떤 종류의 흠이나 죄악적인 결함도 지니지 않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저자는 이 구절을 쓸 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영어 번역본에서 온전하다로 번역된 이 단어는 직분을 위해 따로 구별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직분을 위해 따로 구별되다. 바로 이것이 여기서 의미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저거는 그 사람한테 딱이야. 저 자리는 이 사람이 하는 게 딱 좋아. Perfect 해. It's perfect for him. Or it's perfect for somebody.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쓰고 여러분들을 많이 들으셨죠? 바로 그 말입니다. 근데 무엇을 위한 퍼펙트한 자리일까요? 그리스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이르시게 하는 데 있어서 고난을 통해서 직분을 위해 따로 구별되신 것은 합당한 일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직분을 위해서 온전하게 되셨고 어떤 직분을 위해 구별되셨나요? 히브리서 5장 9절과 10절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분을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위해 구별되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죄를 위한 희생이라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여기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인도하기 위해 고난을 받으셨는데 이것이 합당한 일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합당한 일이란 또 무엇일까요? 인간이 아담 안에서 죄에 빠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안에 죽음과 정죄의 형벌을 받게 되었죠. 모든 인간이 아담의 후예가 죽음과 정죄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이 심판을 집행하셔야 하지만 성경은 죄인들을 대신하여서 합당한 대속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그것이 희생제도의 근본 원리입니다. 흠이 없는 동물의 피를 받으신 것입니다. 사람의 피 대신 흠이 없는 그것이 합당한 대속물이라는 거예요. 합당한 대속물. 오직 우리와 같으신 분, 참된 인간의 피만이 죄를 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의 구원에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피 흘림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셔서 인간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값을 치를 사람이 없었고 우리는 영원히 죄의 노예로 살다가 죄 가운데서 죽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순종하셨죠.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하여 완전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하지 않으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고난을 통하여 완전하게 되신 것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저희가 오늘 암송한 말씀 있잖아요. 2장 17절 말씀. 어떤 대제사장이 되셨습니까? 자비롭고 충실한. Merciful and faithful 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참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이 겪는 모든 고난을 겪으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은 언제 불평합니까? 언제 원망하고 언제 저주하죠? 모든 일 다 잘 될 때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고난받을 때, 우리 고난받을 때 불평하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원망하고 저주합니다. 고난을 받을 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실 때 그런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야, 당신 자신을 세이브해. 너 자신을 구원하고 거기서 내려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수많은 수치를 겪으셨고 배신을 당하셨고 모욕을 당하셨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플러스 모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받으셨다고 생각하는 모든 고난과 역경과 좌절 배신, 모욕, 플러스 몰입니다.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합당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합당했다는 거예요. It is fitting. It is right.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희생물은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와 똑같이 부모님 밑에서 자랐겠죠? 자라셨죠? 브라더도 있고. 예수님은 다른 아이들처럼 십계명과 율법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이 자라셨습니다. 그는 그 모든 비난을 당하시고 배반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셨을 때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입을 열지 않으셨다.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사실 입으로 죄를 많이 짓습니까? 우리가 하는 죄가 거의 90%는 입으로 하는 것 같아요. 불평하고 원명하고 남 탓하고. 하지만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희생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시고 완전했다는 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호칭은 무엇입니까? 형제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브라더이세요. 브라더. 여러분들 브라더를 갖고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브라더를 좋아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퍼펙트 브라더이세요. 퍼펙트 브라더. 여러분들 그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퍼펙트 파더. 여러분들 부모님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좋고 우리를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부모님들도 흠이 있으시죠. 우리도 부모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퍼펙트 파더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퍼펙트 브라더이시고 여기 11절에 거룩하게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거룩하게 된 자들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지 우리가 깨끗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피가 나에게 어플라이가 돼야 되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믿는 자들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인류와 동일시 되시고 믿는 사람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하셨는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인간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이 말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혹시 가족인데, 가족 중에 뭐, 하, 나는 재활하고 있으면 부끄러워. 혹시 그렇게 생각하, 어? 쟤는 블랙 십이야. 뭐, 아니면 우리 집에서 내놨어. 그런 말도, 우리 가문에 먹칠을 했어. 여러분들, 누가 누구를 부끄러워해야 되는지 잠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믿어지세요? 믿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이게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왜? 형제라고 부르기에. 어떻게 형제가 되었습니까? 이제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children이 되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여기, my brother and sister 여기 데리고 왔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 brother 때문에. 히브리서 2장 13절에 여기 내용은 구약 말씀 이사야서 8장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이사야가 그의 예언을 그 민족들이 다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이사야가 여호와를 신뢰했어야 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는 것의 어떤 경로가 되십니까? 혹시 한 번이라도 만약에 나는 다른 패밀리에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뭐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없는 언니나 오빠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든지 우리가 실망할 때가 있죠. 가족이지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각 가정에 두셨잖아요. 이유가 있어서. 하지만 우리가 사람들한테 실망을 하거나 또 슬픔이 있을 때 여러분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이 세계를 제가 아까도 기도했는데 이 세계를 다 만드신 분이십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이 밤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별들을 이름으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신 분이세요. 우리를 다 아십니다. 그냥 멀리 계시는 주권자나 통치자나 권능자만이 아니십니다.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형제로 여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지만 때때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나누는 것을 소심하거나 부끄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부끄러워한다는 말이 꼭 나는 뭐 그리스도라고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워 그런 부끄럽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과 이웃과 가족과 형제와 하나님을 나누고 예수님을 나눠야 할 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부끄럽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는 예수님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잘못 생각하고 있거나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니면 사랑으로 기도로 그것을 나누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나누십니까? 가서 그 사람들에게 뭐 성경을 가르치라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다면 매일매일 액티브하다면 그 믿음이 쉐어하는 데 나와야 돼요. 그것이 바로 나의 믿음을 내가 말할 수 있다는 게, 쉐어할 수 있다는 게 꼭 믿는 자와 뿐만 아니고 교제를 통해서 뿐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을 전하고 싶으세요? 예수님을 전하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예수님께서 왜 오셨고 여기서 하신 일과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을 나누시면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사탄을 정복하셨죠. 죽음을 겪으시고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악마를 사탄을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 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셨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더 이상 죽음 때문에 공포에 떨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프리합니다. 죽지 않기 때문에 프리한 게 아니고 죽어도 우리가 어디를 가는지 알기 때문에 프리한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14절을 요약하면 모든 인간은 살과 피를 갖고 있죠.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셨을 때 그것을 취하셨다는 말이에요. 피와 살을 취하셨다는 말입니다. 피와 살이 없으셨다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없으셨겠죠.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동조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정복하셨을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 믿음의 자손들을 도와주셨죠.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셨습니다.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풍랑을 만나셨어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좌절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유혹에 빠지셨습니까? 유혹에 직면하고 계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동정하는데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그 누구도 모든 일을 겪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주님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시련을 알고 계세요. 그분은 다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에게 닥친 모든 유혹을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죄 없이 감당하셨을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유혹받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자비롭고 충실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30년 동안 사시고 3년 동안을 공생애 미니스트리를 하셨는데 그 마지막이 십자가의 죽음이시고 부활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도 다 이루었다. 이제 죄값을 다 치뤘어. 모든 내가 살베이션의 일을 모든 것을 다 했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세요. 저는 이게 도대체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다 이루셨는데 이제 그냥 좀 쉬시지. 아버지 옆에서 좀 쉬시고 그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며. 그런데 아직 끝이 안 났잖아요. 아직 끝이 안 났습니다. 그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스테반이 돌을 쳐서 죽었잖아요. 그때 스테반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그가 누구를 보았습니까? 예수님을 보았는데 예수님이 서셨어요. 너무 놀라셔서.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 아들, 내 형제. 여러분이 예수님께 갖고 가지 못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려놓지 못할 게 있으세요? 기도하지 못할 게 있으세요? 아뢰지 못할 게 있으십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이미 알고 계세요.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중보하고 계세요.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붙잡도록,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하도록, 마치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닦아놓은, 시작한 그 길을 우리가 끝까지 따라오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로 가세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주님께 아뢰십시오. 여러분을 이해하십니다. 여러분을 위로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실 거예요. 우리를 위해 대속자가 되시고 구원의 창시자가 되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사탄을 정복하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삶을 맡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완전한 구주 예수께, 구주 예수를 의지하시겠습니까?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이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만 입이 있어도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바다의 물을 먹물로 삼고 하늘에 쓴다 하여도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저에게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저희들이 다 쓸 수 없고 다 찬양할 수 없습니다. 왜 저희에게, 왜 우리 인간에게 저희를 생각하셔서 저에게 이런 큰 사랑을 주셨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믿고 섬겨왔든지, 어떤 주님을 저희들이 알고 신앙생활을 했던지,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저희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고 죽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저희의 죄를 감당하시며 그 피로 저희의 죄를 씻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며 저희를 위해 중보하시고 저희가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저희들을 보존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